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몇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을 두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을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셔서 그 명령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것을 살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압축해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최후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제자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가르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분부 맡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번 그 부분 부분들을 잘라서 세밀히 연구해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말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며 그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과 진리들을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이전에 제자를 삼으라는 말 자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주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인격적인 자세와 품격을 갖추느냐 하는 데 더 많은 초점이 있다고 우리가 밝혀보았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만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가르친다도 가르침,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이시키는 지식의 전달, 결론의 전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신 인간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인정하시며 어떤 대우를 하시는가 하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를 방법과 수단으로 부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제자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가서 전도를 하며 기독교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전도를 하지 말자든가 교화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초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갖고 있고 그리 우리가 진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운 대답이, 피상적인 대답이 더 깊은 경지로의 신앙의 발전과 우리의 책임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는 신자들 자신들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훨씬 많이 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바쳐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 행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변변치 않아서 선교사 목사를 못하고 집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오늘도 커피 마시고 바이오 만나다가 시간을 다 뺏긴 이 지렁이 같은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한테 많은 사상이다 이겁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버러지 같은 일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인 셈입니다.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거야 별 문제 아니지만 성경이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시면 신자란 어떤 모습을 가지며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모습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의 전생의 유일한 사명이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그 지적 하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이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헤롯 왕에게 듣기 싫은 소리 했다가 이제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증언했던 분이 하는 일이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로서 할 사역과 너무 다른 일을 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덜컥 생긴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로만 인정을 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 세례 요한이나 메시아, 즉 메시아란 뜻은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고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성경이 구약 서두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종을 보내요. 특별한 일꾼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리라 라는 약속을 서두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네들을 해방하며 자기네들에게 주실 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은총을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선 제일 급한 문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주변에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의 손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일단 구원을 하며 배고픔에서 해방시키며 고통과 슬픔과 모든 세상 이웃나라나 환경 모든 것으로부터의 모든 해함과 상함으로부터 보호하는 나라를 건설할 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영적 모든 면에서의 어떤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일은 안 하시고 아주 사소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무슨 뭐 세리 마태를 만난다든가 무슨 뭐 사마리아에 가서 뭐 우물에서 무슨 여인과 뭐 잡담을 하셨다든가 무슨 뭐 산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유세를 하시다가 뭐 고기와 떡을 나눠주셨는데 나눠온 걸 또 치사하게 거두셨다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누가 뭐 아파 누웠는데 고쳐줬다.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삼삼한 걸로 보이지만 그때 입장으로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가서 나라를 구하고 나라 경제를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째째하게 와갖고 어느 집 뭐 와서 뭐 지붕 세는데 지붕 고쳐주고 뭐 애 감기 들었는데 열 재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나라를 구할 사람이, 한 민족을 구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당황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말하자면 메시아 상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자상을 마음속에 결정할 때 어쨌든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에 의해서 신자상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전에 우리같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 말고 훨씬 중요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도 인간들의 기대와 하나님이 시키신 일과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들이 갖는 신자상에 대한 그림도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 암시를 받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상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제자들마저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우리 민족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물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혼자서 다 하시지 못할 것 같아갖고 미리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별 힘은 되지 않겠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편을 들 테니까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라고 옆에서 힘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 일을 하다 주님이 힘이 모자라고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편을 들고 옆에서 협력을 할 테니까 메시아시오, 고종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 문제에 대하여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상상하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과 그의 부름을 입은 제자들, 내 역할, 그 그림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과의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길래 뭐 80점이다 60점이다 40점이다가 아니라 사탄하겠느냐 말이에요. 사탄하겠느냐, 그의 답이 0점도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 거예요. 점수가 어떻게 된 게. 여기에 바로 우리가 뜻밖에도 우리의 본능적인 종교관과 세상 사리에서의 발생한 상식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에 관하여, 특별히 기독교적 신앙에 관하여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 본문 말씀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것 같이 그렇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앞에서도 여태껏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거나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당한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을 일과 그 일의 성취라는 입장에서 우리를 요구한 것이라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밖에 없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종의 기능직이 됩니다. 우리의 신자상은 실력과 재능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뜻밖에도 마태복음 7장으로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몹시 커다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능력이라는 차원에서는 가장 뛰어난 세 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귀신 쫓아내는 일, 권능을 행한 일. 만일 제자도라는 것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한 자들에 대하여 이 일을 그들이 목표로 삼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꾸짖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처음에 무엇 때문에 등장시키시느냐 하면 21절에 있는 것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같은 제자도라는 이 분명히 엄연한 주님의 명령을 앞에 놓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한 것이냐를 주님의 의도대로 파악할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문이 일에 관한 문제 이전의 문제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고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기독교는 여태까지 실패한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여지껏 실패와 좌절로 연결되었지 형통과 부흥으로 연결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최고의 신앙의 자세를 능력으로 제시하지 않고 순교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도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그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했던 베드로에게마저도 네가 나중에 순교당하리라는 예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나중에는 남이 네게 띠띠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끌고 가리라. 전에 오는 그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구전되어 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임무를 부여받은 베드로마저도 그 일을 수행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일을 하다 중간에 실패하는 것으로 끝내는 즉 순교가 성경에서 그토록 높이 평가되고 요구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만일 능력에 관한 문제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훨씬 더 깊은 통찰력을 가져서 신자상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소유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군인을 예를 드는 것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을 군인 되게 하는 것은 물론 전투력입니다. 그렇죠? 군인이란 일단 전투를 잘해야 됩니다. 군인은 폼나게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군인이 무슨 쌍꺼풀이냐 삼꺼풀이냐는 필요가 없죠. 총을 잘 쏴야죠. 군인이면 일단 눈이 큰 것보다 총을 잘 쏘는 게 낫습니다. 키가 작으냐 크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총검술을 잘하는 쪽이 100번 낫습니다. 이게 우리가 군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즉 군인의 사명은 국방력이고 전투력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군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투를 잘한다는 것만으로 훌륭한 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군인이라고 할 때는 도대체 뭘 가지고 훌륭한 군인이라고 합니까? 훌륭한 군인. 그는 군인답다 그럴 땐 뭘 가지고 군인이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건 훨씬 전투력만으로 따지지 않는 더 많은 전인격적이고 생활 전반에 걸친 그의 자세와 인생관과 원리와 실천력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의 전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전투를 못하면 일단 군인은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데서 품격이 뛰어나고 박학하고 뭐 대단해도 전투를 할 줄 모르는 군인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투만으로 군인을 평가하진 않는다 말입니다. 전투를 잘하는 군인은 그 전투의 승리가 그의 사명감, 애국심의 결과로서 전투를 잘한 것일 때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투력이라는 기능만으로 그를 훌륭한 군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능만으로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을 용병이라 그럽니다. 용병은 아무리 전투를 잘해도 훌륭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투를 잘했을 뿐입니다. 그가 그 전투를 하는 것은 애국심이나 그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전투를 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투력을 인정하되 그를 훌륭한 군인이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군인은 그래서 때에 따라 전투에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그가 어떻게 그의 힘을 다 쏟았는가, 어떻게 나라를 위하여 개인적인 모든 것을 포기했는가로 말미암아 전투의 승패와 관계없이도 훌륭한 군인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자에 관하여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자란 1차적으로 군인이 전투력이 없으면 안 되듯이 신자란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그것에 의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복음에 대한 강렬한 도전성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고 있으면 일단 신자가 아닙니다. 허우대 멀쩡한 거 가지고 신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훌륭한 신자라고 할 때는 군인이 전투력만으로 평가받지 않듯이 그의 신앙생활이 전도라는 원색적인 전투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문제, 말하자면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군인이나 신자에게 있어서 훌륭한 군인, 훌륭한 신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따지느냐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초점을 좁혀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규명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일 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뭘 생활이라 그러시겠습니까? 매일의 생활. 매일의 생활이라는 것은 남자들 같으면 직장생활이 생활입니다. 바이어 만나고 윗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고 아랫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하는 거 그게 일입니다. 그게 매일의 생활입니다. 부인들은 어떤 것이 일입니까? 부인들의 일은 빨래 해놨는데 바람에 날려가서 다시 더러워져서 인상 쓰고 다시 빨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하는 척하더니 만화책 보고 있다 가서 시험 엉망으로 받아갖고 속 북북 썩고 애 때리고 또 같이 울고, 제 시간에 올 줄 알고 밥 해놨더니 그냥 혼자만 맛있는 거 처먹고 늦게 들어와서 그냥 혈압 오르고, 그게 일입니다. 그걸 일상생활이라 그럽니다. 그게 생활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 에너지를 삼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그 일을 영위합니까? 일단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식사를 해야 됩니다. 먹고 자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린 종종 그 문제 바로 이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을 위하여 밥 먹고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와 성경을 보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뭘 합니까? 저는 먹고 자요. 그러듯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3시간 하고요. 성경을 3시간 봐요. 그럼 하루에 12시간 자고요. 12시간 먹어요. 그런 거랑 게 똑같은 표현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떳떳하고 잘난 척을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직장에 나가서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보죠. 폼나게 누가 보면 무슨 이사야나 모세같이 보이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몹시 많습니다. 물론 시간을 여러분이 어느 때 쪼개고 어디서 하느냐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잠을 집에서 못 자고 쪼개서 낮에 차 타고 가면서 잠깐, 뭐 자리에 앉아서 잠깐, 회의하면서도 잠깐 졸아서 부족한 수면을 채울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와 성경을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듯 영적인 문제에서도 규칙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상생활에 종교적인 시간을 확충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하루 생활 속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성경 보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전도하는 시간으로 메꾸느냐가 그의 신앙생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프랑스 사람 점심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이 그의 그된 잘남을, 훌륭함을 전투력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이 몰상식한 것임을 또한 똑같은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군인들에게 우리가 병기를 맡겨놓은 것은 적을 향하여 쏘라고 맡겨놓은 것입니다. 군인이 자신의 훌륭함을 나타내는 것은 총 쏘는 솜씨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전쟁시면 전투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겠지만 전쟁시가 아닌 때는 다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전쟁시기가 아닌 때에도 권총 갖고 자기를 증명한다면 그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가 자기의 신앙인인 것을, 신앙인의 격을 전도와 모든 사람 모였을 때 울면서 기도하는 것으로밖에 자기를 증명할 수 없다면 가난하고 유치한 것입니다. 훌륭한 군인이란 위급한 때를 위하여 평상시에 전시를 준비하는 자세로 준비하고 자기 몸과 모든 삶을 갈고 닦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가 자식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며 무엇을 준비시키며 자기 몸을 어떻게 개인 소유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명에 의하여 자신을 보존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로 나타내야 됩니다. 집을 하나 장만해도, 도배를 하나 해도, 창문을 하나 뚫어도, 결혼을 해도, 전시가 아니더라도 총을 늘 닦아놓고, 총알을 늘 옆에 준비해놓고, 사람을 만날 때도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지 않고 배 안 나오게 하고, 배 나오면 군화 끝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일관된 일을 지금 있는 상황 모든 것 속에서 나태를, 유혹을, 호황된 욕심을 불어넣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연하게 대처하여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100% 가동할 수 있는 자신으로 모든 환경과 시험에 대하여 자신을 유지하고 목표와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훈련해놓고 가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전시의 전투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명을 하라 그러면 늘 공산당 하나 데려와봐, 내가 쏴 죽일게, 이건 가난한 것이란 말입니다.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의 신앙의 신앙생활이라 신자상이라는 것은 꼭 어떤 나는 기독교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불신자다, 나는 지금이라도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따발총을 대갈통에 겨누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면 나는 믿을래요, 이렇게밖에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면 가난 무쌍하고 유치 무쌍한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의 자세고 분명한 핵심입니다만은 그것이 그런 상황이 아닌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로, 자세로,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금은 그런 상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훈련시키고 나태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으로서 가정생활에서, 자식을 가르치는 것에서, 돈놀이하는 것에서, 먹는 문제에서, 모든 것에서 절제와 한 방향으로의 자기 가꿈, 지킴, 전진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훨씬 그것이 원색적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는 곳에서의 싸움이 더 큽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기 전에 승패가 결정나듯이 신자도 싸움이 드디어 핍박하고 협박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공격하기 이전의 문제,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보다 더 감추어져 있고 속이고 있고 진짜 싸움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옷을 해입어도 어떤 색깔을 고를 것인가, 화장을 어느 만큼 할 것인가, 이웃과 만났을 때 뭐라고 반응할 것인가, 집을 사고 팔 때,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우리가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 의미에서 원색적이고 유치한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갖는 교회의 목표 중에 어느 교회나 공통되게 있는 게 그겁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다만 숫자를 불러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가, 나는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는가, 늘 그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유치원도 다니기 전 애들인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만났던 미국 깜둥이 놈이 어느 나라가 더 잘났느냐 얘기 속에, 그때 우리나라 칼라 TV 나오기 전입니다. 너희 칼라 테레비 있어?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를 누구 힘이 더 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고, 누가 더 잘났느냐를 나는 부인이 셋이야, 그런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치하고 저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시대적 조건 속에서 부닥치는 모든 일상사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결정하며 그것을 지켜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일이 종교적인 형태를 띄울지 안 띄울지 모릅니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종교적이지 않은 형태를 띠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사는 종교와 상관없다고, 신앙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발상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훨씬 성경 보고 기도하기 이전의 싸움이 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한 것이 여러분을 자식 교육시키는데, 이웃사람과 대화하는데, 거기에서 신자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꿔내셔야 되는 겁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산기도 갔다 오면 눈이 째져서 오지 않습니까?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흥! 목사님도 기도 안 하시죠? 아니,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주님을 닮자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흥! 그러는 거 보셨어요? 주님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요구가 뭐냐?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십시오.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이것이고, 이것이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비로소 요한복음 13장의 사랑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구절이 하나로 만나는 것을 봅니다. 제자를 삼을 때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스승으로 삼을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스승으로 본받을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말하자면 방법적, 능력적, 이를 성취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술과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격과 자세와 모습으로서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시죠. 아까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관세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틀린 신자상,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주님은 정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실제로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싸움은 언제나 이겁니다. 집 팔고 살 때, 어디 가서 뭐 할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악쓰고 싸우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같이 손톱 길러갖고 긁지 마시고, 모든 일에 지고 양보하십시오. 억울함과 복수심과 경쟁 상대로서 이웃을 만나지 마시고, 이웃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대상으로 만나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많은 요구가 언제나 이웃입니다. 이웃.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니라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종교성을 띠는 원색적인 싸움인 경우가 훨씬 드물고, 사실은 이 자세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경쟁과 원수로서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그러기 위하여 그 실력이 없는 우리가 늘 나를 쳐 복종케 하는 훈련으로서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늘 이웃 앞에 서는 자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혼자 잘난 척하러 여기 모여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다 지옥 가라, 난 천국 간다, 너희 괄세하던 놈들 지옥 가서 뜨뜻한 데서 고생 좀 해봐라,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같이, 모세같이, 주여 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면 나도 따라서 보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입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웃 앞에 서십시오. 그들 앞에 종교적인 원색적인 싸움을 놓고서 증명하지 마시고, 다른 모든 문제에서, 사소한 문제에서. 테니스 치다가 인이냐 아웃이냐 싸울 때,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군요. 그걸 하시라 말입니다. 당신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눈깔 부릅뜨고 가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이 다 마음이 녹아서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웃 앞에 서십시오. 그렇다고 매일 떡해서 돌리고 쪼다짓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이 싸움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들 마음에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으며 양보가 없으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은 좌절을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기치를 내걸고 의장복을 입고 잘난 척하고 흰말 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전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싸움이 있으며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선교사같이 뭐 어느 장로님같이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동네, 거기야말로 여러분의 전투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며 요구하신 터전인 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잘하시고 아내에게 잘하시고 자식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십시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가는 길로 저들이 구부러진 것을 확인케 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와 빛을 던지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며 주님께서 요구한 것 같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들을 섬겨 그들을 항복시켜내십시오. 썩는 미랄이 되라. 이런 요구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썩는 미랄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니 이제 그 부르심 앞에 항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 주님 걸으신 길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사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시고 저들 마음을 항복시켜 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